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요한일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다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가, 그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증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주 안에서 누리는 그 능력, 그 주 안에서 있는 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두 번째 객관적인 증거였다면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이 객관적인 증거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다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짧다는 걸까요? 길다는 걸까요? 짧게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은 더운데 말씀까지 기르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짧게 오늘 말씀을 세 번째 대지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평안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변화가 뭘까? 세 번째 변화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게 되면 반드시 그 내면의 변화가 찾아와요. 이 내면의 변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품의 변화가 찾아온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어디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성품이 변화되어서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얘기합니다. 그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게 조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의 성품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데요. 사울이 어떤 자였느냐? 뭐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백성들이 아무 뜻도 없이 그저 불렀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 말에 기분이 상한 거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내버려 두면 나중에 내가 큰 코를 다치겠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그 사울의 그 성품을 성경에서 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성품을 사무엘상 9장에서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었는데요. 첫째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였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던, 아주 성품이 괜찮았던 사람이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할 줄 알았다. 굉장히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사람. 애초에 처음에는 그랬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그가 마음이 악한 마음을 갖기 이전에는 정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정말 갖춰야 될 성품을 잘 갖춘 사람이었는데 그 갖춘 사람으로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괜찮은 사람이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를 보니까요, 자신의 종의 의견을 기꺼이 수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분 나빠하지 않고요, 자신의 종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의견을 내놓든지 그 의견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할 줄 아는 여유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아, 이 정도 돼도 괜찮죠. 성품이 이 정도 돼도 괜찮은 사람이죠.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왜 뜬금없이 이야기를 갑자기 드리냐면요. 사무엘상 9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사울의 이런 성품을 조명합니다. 부각을 시켜서 잘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서는요, 사람은 이렇게 사울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천성적으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갖출 걸 잘 갖췄어요. 겸손함도 있었고 종의 이야기도 의견을 수렴할 줄도 알았었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도 알았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았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할 줄 아는 마음도 있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그 악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늘 악의 마음으로 사로잡혔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하는 아주 절대적인 그 내용들을 보게 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사울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르지 않아요. 반드시 그 성령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돼요.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로하여금 사람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목사가 되려면 잘 갖춰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아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스펙이나 학위도 있어야 돼요. 아무나 목사가 안 돼요. 요즘은 학위도 있어야 되고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요. 또 설교도 잘해야 되죠. 설교도 어눌하게 해서는 안 되죠. 설교도 잘해야 되죠. 또 탁월함이 있어야죠. 탁월한 은사도 있어야 되죠. 정말 모든 만능이어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 만능이어야 돼. 그 중에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품이요. 목사가 되려면 성품이 아주 좋아야 돼요. 만약에 괴팍스럽거나 악하거나 막 포악하거나 뭐 굉장히 거칠거나 해서는 목사 될 수가 없어요. 목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참 목회 힘들다는 게 뭐냐면 옷을 잘 입어도 잘 입었다고 말하고 사치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사치한다고 말하고 옷을 못 입어도 아유 우리 목사님은 양지연께 수준이 있는데 저렇게 후질구레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말하고, 목사가 밥을 잘 먹으면 아이고 목사가 욕심이 많아서 먹는 데만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목사가 밥을 적게 먹으면 아유 우리 목사님은 까칠하다고 아유 저렇게 까탈스럽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도대체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목사가 교회 나오라고 하면 교회 나오라고 한다고 몰아가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 목사가 관심도 없다고 말하고, 와, 징하여 징해. 이거를 다 받아주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대로 받아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다 받아주고, 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다 받아주고, 다 받아줘요. 참 괜찮은 목사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괜찮은 목사예요. 그런데요. 진지하게 이럴 줄 알았으면 저 목사 안 했어요. 예.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죽어도 목사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도망쳐 다녔을 거예요. 아, 도망쳐. 저도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또 하기도 할 만큼 했고, 정말 서울에서 공부도 다 했고, 그런데도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목사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은 폭폭해 하실, 얼마나 폭폭해 하시고. 저는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목사가 돼서, 아, 참 힘들다. 그러니까 힘든 게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옷 잘 입어도 잘 입었다고 뭐라고 하고, 못 입어도 못 입었다고 뭐라고 하고, 앞에 서면 앞에 섰다고 뭐라고 하고, 뒤에 서면 뒤에 섰다고 뭐라고 하고, 아유, 우리 목사님은 뒤로 너무 젖어서 문제라고, 또 앞에 가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하고, 와,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도대체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그런데요,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저 때문에 얼마나 더 힘드실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더 능력 있고, 더 다루기 쉽고, 더 성격도 모나지 않고 좀 부드럽고 온순하고 정말 탁월하고 은사도 막 대단히 갖추고 있고 설교도 막 막강하게 잘하고 있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쁘실까? 나같이 조금 성격도 못나고 성격도 예리하고 까칠하고 뭐 이런 목사를 하나님 목사로 세우셔서 얼마나 마음고생하실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도요, 가능성은 뭐냐면요, 목회의 연수가 길어지니까 세월이 흐르니까요, 그랬던 저도 성품이 변하더라고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다시 말해서 성령의 통제 아래에서 제 성품이 머물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저 잘난 맛에 아주 막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통제 아래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다스림을 받게 되고 통치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인내가 키워지고 참을성이 키워져요. 그리고 온유해져요. 지금요,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끄덕도 안 해요. 뭐 늘상 듣는 거니까, 뭐 늘상 하는 얘기니까, 그냥 웬만한 거 가지고는 뭐 또 저 소리 안 해. 아이고, 그렇게 듣고 있어요. 또 저 소리 안 해. 예. 그냥 성품이. 그런데 오늘 병원에 갔었는데 제가 혈압이 너무 높대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사울을 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냐면요, 천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람은 성격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릿느릿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개팍스러운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겸손하게 온유한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고, 아, 하나님의 종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해서 정해놓고 하나님의 종을 세우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양하게 그때그때 맞게 바울과 같은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요한과 같은 사람을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아, 다양하게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 하나님이 성품을 정해놓고 이 사람만, 이런 사람은 써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쓰고 이런 사람은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더라 하는 거예요. 참 그런 부분이 참 저는 놀라웠어요. 그래서 늘 듣고 늘 보고 늘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성품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보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찾아와요. 그 성품의 변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게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오늘 저는 영상을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아주 귀하게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참 많이 계시지만 그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김병선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너무도 명확하세요. 그리고 너무도 아주 정확한 진단을 내리시는데 이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것이 있어서 잠깐 한번 보고 그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좀 원론적으로 먼저는 성품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지 좀 더 깊이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그 형상과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자녀들인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성품과 또 이렇게 성격으로 발현되는지 네. 예,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걸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사님의 질문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오늘 주제가 어려워요.
예,
아, 주제가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네. 좀 어려운데 특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작할 때 우리 여기 이제 패널들이 전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네.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는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와요. 왜 그런 이름들이 나왔을까요? 역사적인 사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했던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네. 여러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들이 정의를 내리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굉장히 부분적인 우리의 경험일 뿐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찍어내신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달라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분적인 거겠죠. 그리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인간 가운데서 만들어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게 저는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격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닮아가는 것들이 어느 날 보니 나의 성품이 되어 있는 네. 거죠.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한 부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내가 극복하고 싶은 나의 단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성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제일 큰 핵심적인 그런 질문이 그런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 오늘 내가 나아졌나? 저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교인들 앞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종종 묻는 게 있다. 작년보다 올해 내가 나아졌나? 예스. 그러면 저는 아직 자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목사로서의 자격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아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아직은 여기 서 있어도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끝나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힘든 일이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성품은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점점 더 나아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사모님이 그 기분이 안 좋으실 때 그 물어보시면
타이밍도 중요하다.
싸웠을 때 물어보지
마시고 그 정도
마시고.
센스는
그 성품에 대해서 이해를 돕도록 이 영상을 잠깐 보았는데요.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성품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 이런 사람은 쓰시고 이런 사람은 안 쓰시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내가 지난해보다 올해는 좀 나아졌는가, 좀 내가 성품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는가, 조금 전에는 참지 못했던 일들을 조금 지금은 얼마나 참아낼 수 있는가,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점점 인격이 성숙하고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결국 성품의 변화는 뭐냐? 딱 정리하면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 넣었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내면 속에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품의 변화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 아, 절대로 저건 참지 못할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막 화를 내고 다른 때 같았으면 억울하다고 막 항변을 하고 할 일인데 그런데 성품이 변화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보게 될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다뤄요. 형제 사랑.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로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품의 변화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웃사랑,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번에 공부하게 될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한번 언급했는데요.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수십 년 살다 보면 권태기, 갱년기, 냉정기가 찾아온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얼굴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밥도 같이 먹기 싫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한 교회에 70년 동안 다녔어요. 한 교회에 어떤 분들은 50년, 어떤 분들은 60년, 어떤 분들은 70년이에요. 양정교회 특징은 뭐냐면 거의 한 50년 정도 다녔어야 명함을 내밀 수 있어요. 예, 한 10년, 20년은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양정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래된 성도들이 많아요. 대개 한 40년, 50년, 뭐 60년, 거의 70년 가까이 그냥 이 교회만 다른 데 어디 가보질 못하고 오로지 양정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 참 놀랍죠. 참 놀라워요. 예.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 교회에서 70년 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 별별 일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좋을 때만 있었습니까? 항상 즐거우셨습니까? 그 사람 만나면 막 만나서 막 반갑고 막 헤어지기 싫어서 막 그런 마음이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갈등도 있었고요. 서로의 마음에 소원해짐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얼굴도 보기 싫어서 얼굴을 픽픽 돌리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 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다 그렇죠 뭐.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나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사람을 보고 또 나오기도 하죠. 그 사람이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교회 가면 그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오는 거기도 해요. 예, 즐겁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런 경우 감정이라는 것 또 미움이라고 하는 것 또 갈등이라고 하는 것 또 차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경우를 우리가 거치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벽은 높아지고 서로의 감정의 골은 계속 깊어집니다. 나중에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방치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다른 거 없어도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정이라는 게 벽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골이 생겨요. 골이 생기면서 미움은 더 가득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객관적인 증거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배달된 러브레터에서 바로 이 노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그 모습이 사라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Are you Christian?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Yes 또는 고개를 갸우뚱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No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당신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당당히 생각할 여유도 없이 예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답변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하게 예스든 노든 대답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스라고 묻는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기까지도 정말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신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소원했고, 뿐만 아니라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증거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야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품에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스라고 한다면 그대로 살면 돼요. 더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면 돼요. 더 아름답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노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어쩌면 그것이 솔직한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나는 당신을 통해서 도무지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데, 도무지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데,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네, 정말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합니다. 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가능한 거지요. 왜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내 현실을 인식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양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중간에서 어영부영, 흐리멍텅, 어중간한, 애매한, 그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 잘 믿는 척, 외식하고 흉내내고 그냥 잘 신앙이 좋은 척 하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예수든 노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 당당히 예수, 너무 멋있는 거죠. 노,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너무 멋진 거죠. 그런데 아직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스스로 착각하고 또 아직도 경건한 것처럼 아직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어중간한 애매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저 회색지대에 머물러서 분명하지도 않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다는 거죠. 혹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는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어도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우리의 그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 우리가 하는 행동 말로 인해서 기독교를 오해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교회 다 소용없어. 교회 다녀도 하나 소용없어. 교회 다녀도 다 거짓말치고 사랑 사랑 맨날 사랑 외치는데 교회 다니더니 하나도 사랑하지도 않아.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중간한 애매한 스스로 잘 믿는다고 착각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욕도먹는 거예요. 성도들이 욕도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가 성도들이 다 그렇게 잘못 살았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선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문제를 누가 일으키느냐? 어중간한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정복당해서 그분의 성품에 의해서 통제되는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통제되는 성품의 소유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성품을 통제를 받지 않는다. 심각한 거예요. 내 성품은 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린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 결론 이제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내 영혼에 배달된 러브레터를 보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세 가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저만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성장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혹 너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답지 않았습니다. 성품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저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노 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제부터 정확하게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이 세 가지 증거가 확실하게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도록 노력하며 살면 돼요. 오늘부터 우리 양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